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새 세대를 세웁니다.
신앙 앞에 진실하고
세상 앞에 담대할 믿음의 세대,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 위해 문을 엽니다.
새 세대 세움학교. 샬롬,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새세대 세움학교 에스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세대 세움학교는 새세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교사들을 양성하는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경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고 무엇을 가르칠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교사로 함께할 두 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이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아입니다.
네, 쌤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지난 한 주 상사병에 걸릴 정도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힘과 위로를 얻으셨나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 큰 위로와 격려가 됐어요. 또 저의 힘이 원천이 그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에 또 한 번 기쁘고 감사한 한 주를 보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지아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제가 알던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지난 한 주는 참 행복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지난주 외운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아가 2장 4절과 5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가 2장과 3장 말씀을 중심으로 내게 속한 사랑하는 자를 자랑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가 2장 15절과 16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작은 여우를 잡고 우리 안에 계신 백합화보다 아름다우시며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혹시 쌤들은 사랑하는 연인들의 이야기를 다룬 연속극을 좋아하시나요?
네. 사랑 이야기가 담긴 연속극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럼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집에 바라다 주고 헤어질 때 보통 그런 연속극에서 연인들이 어떻게 헤어지는지 생각나시나요?
잡은 손을 놓지 못하고 헤어지기 싫은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가요? 그럼 두 사람이 헤어지고 각자의 집에 들어간 후의 모습은 어떤가요?
또 서로를 사랑하면서 웃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전화를 하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낸 추억을 떠올리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연속곡의 한 장면과 같은 모습이 아가 속에서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항쌤이 아가서 2장 8절을, 지아쌤이 아가 2장 9절을 읽어주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너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여인은 사랑하는 자가 그녀를 보고 싶어 어떻게 한다고 노래하나요?
노루와 어린 사슴과 같이 빠르게 산을 넘어와서 그녀의 집 벽 뒤에 서서 창으로 자신을 엿보고 있다고 말해요.
네, 그렇습니다.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도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여인처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 신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지아쌤이 아가 2장 10절에서 12절까지, 이항쌤이 아가 2장 13절과 14절을 읽어주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는 내 얼굴을 보게 알아. 내 소리를 듣게 알아.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인은 방 안에서 사랑하는 자가 남긴 말을 묵상하며 목이 빠져라 사랑하는 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인이 사랑하는 예루살렘 왕이 남긴 말 가운데 쌤들에게 가장 와닿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라는 말씀이요. 저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 어디서든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거든요.
저는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는 말씀이 좋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싶고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아쌤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읽어주실까요?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얼굴을 보며 마음과 삶을 함께함으로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항상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고 얼굴을 보기 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된 행복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항쌤이 아가 2장 15절을 읽어주세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성경은 사랑하는 남녀의 사랑이 깊어지고 무르익은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참으로 시적이고 아름답게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고 말씀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는 남녀 사이를 시기하여 위협하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왕은 사랑하는 여인에게 그들의 사랑을 허물려고 방해하는 여우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나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인 간의 사랑을 다루는 연속극에서는 그 사랑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방해하는 인물이 항상 있는데요. 아가서 속에서도 여우가 사랑에 꽃이 핀 남녀관계를 망치려고 합니다. 자, 이양쌤이 욥기 1장 8절을 지아쌤이 욥기 1장 9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예루살렘 왕과 그 여인과의 사랑의 교제를 망치려는 여우를 통해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사단이 항상 하나님과 신자들의 관계를 깨트리려 하고 있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양쌤이 아가 2장 16절을, 지아쌤이 아가 2장 17절을 읽어주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과의 사랑을 방해하는 여우로 인하여 걱정하고 불안해하자 여인은 사랑하는 남자의 마음을 어떻게 안심시킬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라고 말씀함으로 그를 향한 그녀의 사랑이 변함없음을 확인시켜줘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에게 속히 자기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녀의 사랑 고백은 태초에 아담이 하와에게 한 인류 최초의 청혼 고백, 그리고 2000년 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고백과 비슷합니다. 자, 이양쌤이 창세기 2장 23절을, 지아쌤이 요한복음 15장 10절을 읽어주실까요?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 몸의 지체와 같이 진실되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속함으로 참 사랑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양쌤이 아가 3장 1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간절히 보고 싶어 어떻게까지 했다고 말씀하나요?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여인은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고 싶어 꿈속에서조차 그를 찾아 헤매고 다녔다고 말씀합니다. 자, 지아쌤이 아가 3장 2절을, 이양쌤이 아가 3장 3절을 읽어주세요.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성중에 행승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한밤중에 여인은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기 위해 어떻게 하나요?
여자는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기 위해 어두운 밤거리를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그녀의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보았냐고 물어봤어요.
네, 맞습니다. 여인은 위험을 무릅쓰고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기 위해 어두운 밤거리를 정신없이 헤매고 다닙니다. 자, 지아쌤이 아가 3장 4절을 읽어주세요. 이양쌤이 아가 3장 5절을 읽어주세요.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갔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여자는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자마자 어떻게 하나요?
그의 손을 꼭 붙잡고 어머니의 집으로, 그녀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데려가요. 그런데요, 목사님.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녀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데려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네, 그것은 자기 집안의 가장 은밀하고 중요한 장소로 데려간 것을 의미합니다. 혹시 쌤들이 남자친구를 집으로 데려가 가족에게 인사를 시킨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인사시켜 줄 정도로 그 사람과 깊은 관계라는 것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어서일 것 같아요.
네, 그렇겠죠. 아가서 속 여인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남자를 자기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데려간 것은 청혼의 의미를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인은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고 말씀하므로 다시 한번 사랑하는 자와의 시간을 방해받고 싶지 않다고 노래합니다.
아, 그렇군요.
쌤들도 아가서 속 여인처럼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아가서 속 여자와 남자와 같은 만남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쌤들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자를 찾아 헤맨 여인처럼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쓸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양쌤이 아가 3장 6절을 읽어주세요.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여인을 사랑하는 남자가 그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무엇을 가득 가지고 사랑하는 여자에게 가나요?
몰약과 유향과 여러 가지 향품을 가지고 여인에게 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루살렘 왕은 여자가 좋아할 만한 향수와 화장품 등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인에게 향하는데 어디를 지나서 그녀에게로 나아가고 있나요?
거친 들을 지나서 사랑하는 여인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양쌤이 아가 3장 7절을, 지아쌤이 아가 3장 8절을 읽어주세요.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이하였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예루살렘 왕은 왜 싸움에 익숙한 용사를 데리고 사랑하는 여인에게 나아갈까요?
밤의 위험 때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밤의 위험을 무릅쓰고 사랑하는 여인에게 나아갑니다. 자, 지아쌤이 아가 3장 9절과 10절을, 이양쌤이 아가 3장 11절을 읽어주세요.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연을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담이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구나.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의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무친이 씌운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여인은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예루살렘 왕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어떻게 묘사할까요?
레바논 나무와 은과 금으로 가마를 만들어서 자색 담요를 깔아 탔고 또 머리에는 면류관을 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왕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당시 가장 좋은 나무로 가마를 만들어 각종 귀금속과 가장 귀한 천으로 치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누가 바라보며 어떤 눈으로 쳐다보고 있나요?
예루살렘 여자들이 부러워하며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여인이 사랑하는 그런데 그녀를 데리러 온 예루살렘 왕 솔로몬은 시온의 모든 여자가 흠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시온은 어디인가요?
네, 시온은 다윗성을 말하며 후에는 예루살렘을 의미하게 됩니다. 상징적으로 거룩한 산, 여호와의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등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왕이 거친 들과 밤의 두려움을 무릅쓰고 사랑하는 여인을 찾아왔듯이 2000년 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여러 조롱과 고난을 감수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치욕과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귀한 보석과 향품을 가지고 또 싸움에 익숙한 용사들과 함께 온 솔로몬 왕처럼 예수님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초림 때와는 다르게 천군 천사를 이끌고 오셔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세상 무엇보다 귀하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허리에 찬 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들은 기쁨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샘들은 세상 모든 사람의 흠모를 받고 있고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샘들을 사랑하며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한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은가요?
기분이 너무 좋고 또 너무 행복하고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이양쌤이 로마서 8장 32절을 읽어주실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이 세상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쌤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 만날 약속을 한 후 어딘가로 떠나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있었다면 그때 마음이 어떠셨나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고 목소리도 듣고 싶어서 빨리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메마른 땅을 바라보며 비를 간절히 기다리고 원하는 농부처럼 저와 샘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외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가 2장 15절과 16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며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사랑하는 그 남자에게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했던 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라는 말씀이 머리에 박힐 정도로 너무 좋았고 뭔가 저의 삶 가운데서도 인용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항상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고 또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대하시는 예수님을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아쌤은요?
저도 이양쌤이랑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항상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고 또 얼굴을 보기 원하시고 함께 하기를 기대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희가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계속 저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또 잘 살 수 있는 것 같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낙심할 수도 있는데 가만히 있을 때 힘들어할 때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며 함께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들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얼굴 보기를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북조선 상황에서는 함부로 복음을 전수하고 가르칠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생길 때 새 세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에 등이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과 한숨으로 눈을 뜨는 아침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김아론 목사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룻기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간이 북조선 신자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인사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유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사무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것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우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아멘.
룻기 1장에 나타난 나오미의 모습과 3장에서의 나오미의 모습은 무언가 달라진 부분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1장에서 나오미는 나그네와 두 아들의 죽음을 겪게 된 뒤에 두 명의 며느리에게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 말은 우선적으로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기본적인 성품이 어느 정도 착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만일 나오미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못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면 두 며느리에게 지금 내가 홀로 남아있는 어려운 상황이 됐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나를 책임져야 하지 않겠냐 하면서 나를 떠나면 안 된다. 나와 계속 함께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며 두 사람을 놓아주질 않았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고 어찌 보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당연한 덜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오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건 나오미의 성품이 두 며느리를 배려할 줄 아는 괜찮은 성품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이 말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또 다른 의미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본인이 겪은 슬픔과 고난이 막막하고 버거워서 두 사람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알아서 살아가도록 권면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 본인의 마음이 너무 힘들고 현실적 상황도 자기 혼자 사는 것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게 두 며느리와 함께 서로 간에 돌보고 챙기면서 살아가는 것에 자신이 없었던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두 사람에게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길 권면했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룻기 1장에서 보여지는 나오미의 마음은 며느리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선한 마음과 그들과 함께 하기를 싫어하는 또 다른 마음이 함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만일 나오미가 자기에게 임한 고난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고난에서 승리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거든요. 너희가 좋다면 내가 어떻게든 너희를 책임질 거다. 그러니 너희만 좋다면 나와 같이 하고 그것이 싫다면 떠나도 좋다. 너희 마음이 편한 대로 선택해라. 이런 식으로 말했을 것 같은데 룻기 1장에서의 나오미는 이렇게까지 성숙한 모습을 보이진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봤을 때 1장에 나타난 나오미의 모습은 고난으로 인해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룻기 1장 13절과 20절, 21절에서 반복적으로 여호와께서 나를 힘들게 한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과 자기 이름을 나오미가 아닌 슬픔과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진 마라라고 불러달라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나오미는 본인 스스로를 불행한 사람, 힘들고 불쌍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오미처럼 이렇게 본인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면 누군가와 함께하거나 누군가를 돌보는 일은 생각하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서운함이 가득하게 되니까 당연히 남에 대해서도 신경을 못 쓰게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느 누구보다 내가 먼저 돌봄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만 유달리 힘든 고난을 주셨으니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위로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이라는 것은 신앙을 키워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방해 요소가 됩니다. 사실 신앙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인격의 성장에 있어서도 자기 연민을 극복하지 못하면 성숙한 인격을 갖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생각과 관심이 나에게 임한 슬픔과 고통에 갇혀있게 되니까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과거에 매여서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자기 연민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 것이고 자기 스스로를 아끼고 돌보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조금은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신과 의사나 심리 전문가들이 힘에 부치도록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는 어머니나 아버지들에게 너무 가족들만을 위해하지 말고 자기 자신도 잘 돌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것이 자기 연민이 가지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엔 내가 겪은 슬픔과 고난으로 인해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면 좋은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앙과 인격의 성장 없이 멈추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연민에 빠지면 어떤 생각으로 인해 신앙과 인격의 성장이 없게 되는 걸까요?
나는 어린 시절에 유달리 불우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야. 난 참 불쌍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해해줘야 해.
저는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는 고난을 당해서 이런 성품이 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참 불쌍한 사람이니까 당신들이 나를 품어주고 이해해줘야 한다. 라고 이러면서 자기의 부족하고 모난 성품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해만 받고 싶어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가거나 성장시키려 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상처와 내 아픔과 고난에 매여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상처 입고 고통당하고 원망하는 나라는 옛 자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함께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새로운 내가 살게 됐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고난이 있었든지 얼마나 특별한 슬픔이 있었든지 간에 내가 가진 모든 슬픔과 연민,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처리된 것이고 이제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정신과 정서를 가지고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믿으면 그렇게 되었다라는 완료형이라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모든 부정적이고 악한 것들이 힘을 잃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리가 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성경의 원리를 잘못 들으면 인간의 고난과 아픔을 너무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말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상처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힘든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전부 해결한 것이니까 이제 슬퍼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제 기뻐합시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고난과 슬픔을 너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긴다고 오해하며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난과 악하고 부정적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상처와 고통을 단순하고 가볍게 여기신단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33년간 이 땅에서 사시면서 인간이 가진 상처를 잘 이해하셨으니까요. 게다가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에게 배신과 또 다양한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욕, 육신의 고통, 그리고 죽음까지 직접 감당하셨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과 4장 15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상처와 고통과 좌절과 같은 모든 마음들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상처와 상함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게 하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 내 악하고 부정적인 것들을 다 사라지고 새롭게 될 수 있게 하신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대가로 우리의 상한 마음이 처리되고 새롭게 된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들의 아픔과 상처를 가볍게 여기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부정적이고 악한 과거의 상처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음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로 인해 아픔과 고통에서 해방됨을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오늘 룻기에 등장하는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에 와서 나오미는 룻을 향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하고 복되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안위를 생각지 않고 룻을 책임져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룻기 1장에서 나오미가 며느리를 책임지기 싫어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징벌하셨다며 하나님께 소원해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나오미의 모습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어떻게 이러한 변화의 성숙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목사님?
네, 비교적 짧은 시간에 나오미가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분명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나그네와 두 아들이 죽은 뒤에 이제 아무도 자신의 인생에 도움을 줄 존재가 없다고 여겼을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내 인생을 힘들게만 하시는 분, 그런 분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자신과 함께하며 변함없이 자신을 돌보려는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보아스라는 친척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예배하심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은혜의 경험이 나오미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었고 그 은혜의 경험이 룻을 보아스에게로 떠나보내도록 만드는 자기 희생적 결정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나오미의 상황에서 룻을 보아스에게로 보내는 것은 자신의 안위를 생각지 않고 온전히 룻의 앞날만을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나오미에게 룻마저 떠나가면 온전히 홀로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룻을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생각지 않는 귀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나오미의 이런 모습을 보면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의 인격과 믿음이 성장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은 많은 지식의 변화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 용서를 경험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단단해지고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용서에 관한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 믿음과 인격은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 점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복음서에서 보여지는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특별한 것이 없었고 심하게 말하면 한심한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가르침을 잘 알아듣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까지도 서로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될지 다투던 인물들이 열두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땐 도망가고 모른 채 하고 숨어있기까지 했던 인물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와서 보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했어요. 성숙하고 지혜로운 믿음을 가진 지도자들로 변하게 된 것이죠.
네, 맞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변화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1차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그 궁극적인 원인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을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꾸짖음 없이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변할 수 있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서 성령 충만해져서 변했다라고도 물론 말할 수 있지만 그보다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용서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변화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다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조건 없는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급격하게 성숙하게 됨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용서의 은혜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나타난 탕자의 비유가 생각납니다. 탕자라고 불리는 둘째 아들은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달라는 표륜적인 요청을 해서 돈을 받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미리 받은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홍랑방탕하게 쓰다가 모든 돈을 잃어버렸죠. 결국 돼지가 먹는 음식을 겨우 빌려먹는 처지가 되고 말았고요.
맞아요. 그제서야 둘째 아들은 이렇게 사느니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하인으로라도 살자라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지꼴로 돌아온 아들을 본 아버지는 아무런 질책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쁘게 반겨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혼을 내거나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들을 손에 가락지를 껴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또 잔치까지 열면서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기뻐하였잖아요.
바로 이런 모습이 정말로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를 받은 것이고 격려를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건 없는 용서와 격려를 우리 역시 평생토록 계속 하나님께 받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이런 끝없는 용서를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탕자와 같은 놀라운 용서와 위로를 받고 있다는 것,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저는 조건 없는 용서와 은혜라는 말을 들을 때 삭개오가 생각이 났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는데 돈에 대한 집착이 많고 주변 사람들에게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고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무언가를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만나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삭개오의 집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고요. 정말 말 그대로 조건 없이 용서를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서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고 격려하시니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적인 사랑과 용서를 받고 있다는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마음에 새기시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오미는 자기 연민에 빠졌다가 회복을 했습니다. 자기 연민에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조건이 없는 용서와 격려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 신앙이 더욱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조건 없는 용서와 격려를 이미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받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자기 연민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걸 믿음으로 붙들고 그 은혜를 누림으로써 우리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분은 오늘 내용을 통해 느낀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도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솔직히 자기 연민은 말씀에서 나누었다시피 과거의 상처와 자신의 안 좋았던 어린 시절, 그런 상황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자기 연민은 저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이 들어보니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안고 있더라고요. 성숙한 어른의 차이는 결국 그 상처를 이겨내지 못하는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인간은 고통을 통해서 단단해지잖아요. 그 모든 부분들이 나라는 사람을 만드는 것인데 우리는 그 과정을 지나치게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앞으로 누군가가 겪게 될 고통과 되게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는 과정들이 결국 예전에 나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그런 희망과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고 서로가 더 끈끈하게 이어지길 바라시는 것 같아요. 혹시 지금의 상황이 힘드시다면 지금 나의 상황이 누군가가 거쳐갔고 또 후에 누군가가 겪어갈 삶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자기 연민이 클수록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쓰이는 그 쓰임이 크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알리고 싶어 하십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고통도 마냥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버티다 보면 어느 순간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 북조선 신자분들 모두 힘내시고 희망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무엘 형제님께서는 어떤 느낀점이 있을까요?
네, 저는 오늘 고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이게 참 어려움과 고통이라는 단어가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좀 마음이 울컥했는데요. 우리 고향 북조선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고난의 행군이 지나고 또 강행군 시기가 지나고 지금 시간이 수많이 흘러도 어려움은 그대로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 우리 북조선 신자님들을 향한 박해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말씀 보기도 어려우시고 찬양 한 구절 하기도 어려우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가신다라는 게 너무나도 참 대단하시고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룻기도 보시면 사사기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모르는 그 세대들 속에서 유일하게 그럼에도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룻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보시면 신학의 암흑기라고 하여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던 이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가 암흑의 시간, 지금 우리가 70년이라는 그 시간이 지났지만 성경에서는 그 400년의 그 시간 동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가고 있었던 그 믿음의 선배님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 중에 가시는 그 믿음의 길에 있어서 순교의 길을 가시는 분들은 과연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과연 세상에 바라볼 때는 참 불행하고 그들만큼 저주받은 사람들이 없어 보이고 그들만큼 불쌍해 보이는 사람들이 없어 보이지만 저는 순교 가시는 그분들이 항상 남기신 말들을 들어보면 그분들만큼 행복해 보이는 분들이 없었던 것 같고 그분들만큼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웠던 분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북조선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우리 신자님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오늘도 이겨내시고 내일도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라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 하, 영.
오직
하나님께
영광.
주시지.